2017년 12월 17일 주일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때와 오신 목적은 서로 연관이 있을까요? 우리의 생각과 이해를 넘어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놀라운 신비와 감격스러운 이유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때에 대한 이해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조명해 주는지에 대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이자 성탄 주일을 이제 한 주가량 앞둔 오늘입니다. 저희가 이제 올해는 첫 주부터 계속 성탄 메시지를 좀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캐롤도 우리 성탄 찬양도 첫 주부터 계속 부르고 있는데요. 올해 따라 왠지 마음에 주님 오신 날을 좀 더 우리가 준비하고 그 의미를 되새겼으면 하는 마음이 좀 강하게 와서 우리 첫 주부터 계속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대강절, 대림절이니까 주님이 나심을 우리 기다리는 시기인데요.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는 이 크리스마스, 이 크리스마스가 어떤 절기인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그러면은 크라이스트 그리고 이제 마스 합쳐진 말이잖아요. 그리스도께 드리는 미사, 예배 그런 이제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또 기념하는 예배나 혹은 절기를 우리가 성탄절 그렇게 이제 우리가 부릅니다. 근데 정작 이 중요한 절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것들이 예상외로 좀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뭐 크리스마스 우리 많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또 교회 가면은 성탄 메시지도 많이 듣고 또 어려서부터 보아왔던 뭐 성극이나 또 그런 그림들이나 들어왔던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익숙한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좀 다른 내용들, 어떻게 보면 조금 잘못된 내용들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받아들이고 있을 때도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호적하려고 베들레헴에 갔지 않습니까? 그 요셉하고 마리아가. 근데 이렇게 가다가 이제 베들레헴에 딱 도착했는데 도착하자마자 막 진통이 와가지고 막 찾다가 보니까 막 있을 곳이 없고 막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죠? 도착했는데 진통이 왔어. 거기다가 하필이면 또 밤이야. 근데 막 여관마다 가면서 문을 두드렸는데 여관마다 바깥에 무슨 사인이 붙어져 있다고요? 오늘도 치면 no vacancy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추운 날 밤에 갈 곳이 없어가지고 마구간에 가서 거기서 아기 예수를 낳았다. 그렇게 이제 흔히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그렇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2장 6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while they were there, the time came for the baby to be born. 무슨 말입니까? 베들레헴에 가 있는 동안에 있다가 보니까 진통이 해산할 때가 온 겁니다. 애 낳을 때가 온 거예요. 도착하자마자 갑자기 진통이 온 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베들레헴에 와 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일찍 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적어도 도착하는 즉시에 막 진통이 오고 그래가지고 있을 곳을 찾고 이랬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성경 말씀만 봐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좀 잘못 알고 있을 수 있는 것이요. 흔히 우리 네이티비티 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 쇼핑몰도 그렇고 교회 앞에 가면은 옛날 미국 교회는 여기 교회 바깥에다가 이제 그 마구간을 갖다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죠? 불도 켜 놓고 그러면은 이제 아기 예수님은 마구간에 이렇게 구유에 이렇게 있고 뭐 마리아도 있고 요셉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그리고 이제 동방 박사가 와서 이렇게 막 같이 서 있고 이런 이제 그 그림이나 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는데요. 그걸 늘 우리가 보아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동방박사가 세 사람이 와가지고 경배했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는 동방박사가 오질 않았어요. 그죠? 또 동방박사가 세 명이라는 것도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냥 동방박사들 복수로 되어 있을 뿐이에요. 근데 뭐 황금과 유향과 모략 세 가지 예물을 드렸으니까 세 명이 아닐까 우리가 추측한 겁니다. 성경에는 세 명이란 말도 없어요. 단지 별을 보고 유다의 왕이 났구나 하고 찾아온 겁니다. 찾아와가지고 제일 먼저 누구한테 가죠? 헤롯 왕한테 갑니다. 가서 유다의 왕으로 나시는 이를 우리가 경배하러 왔다고 하니까 헤롯이 깜짝 놀란 거죠. 내가 왕인데 유다의 왕이 태어났대. 근데 이제 표정 관리하면서 얘기하죠. 아 그러냐, 너희가 찾으면은 꼭 나한테도 좀 얘기해 주라. 나도 가서 경배하고 싶다. 그렇게 이제 거짓말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동방박사들이 가서 예수님을 찾아서 경배하게 됩니다. 근데 헤롯 왕이 그 아기를 찾거든 나도 경배하기를 원하니까 알려달라. 그리고 또 찾아가서 그 아기께 경배했다라고 했을 때 그 아기라고 표현된 헬라어 단어가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아기라기보다는 어린 아이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아기로도 쓰일 때가 있지만 주로 어린 아이로 쓰입니다. 그리고 동방박사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에서 이 단어가 쓰일 때는 전부 다 어린 아이로 쓰였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 한 명을 갖다가 데려다가 가운데 놓고는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을 때 같은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할 때는 갓 태어난 아기가 아니라 이미 조금 자란 어린 아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추측할 수 있느냐? 물론 이제 먼 길을 왔으니까 그 뭐 비행기가 있고 기차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간이 걸리죠. 지금으로 치면 이라크 지방에서 왔기 때문에 꽤 먼 거리로 온 겁니다. 근데 이제 꿈에 하나님이 동방박사들에게 헤롯에게 가지 말고 피하라 해가지고 이제 몰래 도망가죠. 그걸 이제 알고는 헤롯이 자기가 속은 줄 알고는 막 분하게 여겨가지고 아이들을 베들레헴과 그 지역 주변에 있는 아이들을 다 죽입니다. 몇 살 이하로? 두 살 이하로. 그러니까 동방박사한테 별이 언제 나타났는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시점으로 해서 넉넉잡아 두 살. 그러니까 적어도 한 1년 정도는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다 죽이라 명한 것을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냥 흔히 늘 어려서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미처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마냥 받아들이는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12월 25일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맞습니까? 주로 아니라고 그렇게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죠? 왜 아닌지는 아십니까? 뭐 흔히 이제 뭐 그때 로마 그때 그 문화권에 다른 태양신을 섬기는 그 어떤 절기에 나중에 이제 기독교가 국교화되면서 같이 겸해가지고 셀러브레이트하는 날로 했다. 이제 그렇게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언제 태어나셨는가? 일단은 겨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팁 중에 하나가 우리 읽었던 본문 말씀에도 있죠. 누가복음 2장 8절 말씀에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들을 지켰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방 그 중동 지방에는 겨울에는 우기이기 때문에 목자들이 밖에서 그렇게 지키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목자들이 이렇게 탈무드에 보면요, 목자들이 밤에 양떼들을 이렇게 바깥에 내놓고 지키면서 있는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주로 3월 말부터 우기가 시작되는 가을까지. 그때는 봄부터 여름 동안은 바깥에 이제 밤에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특별히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면서 함께 지내야 되는 그 특별한 시기가 있대요. 그때가 언제냐면은 소위 말하는 레밍 시즌입니다. 그러니까 양들이 분만하는 시기예요. 양들은 뭐 삐죽삐죽 다 그냥 새끼 낳는 것이 아니라 얘네들도 새끼를 낳는 시즌이 있다고 합니다. 뉴포트 가보신 분들 아시죠? 뉴포트에 가면은 거기 물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보면 이제 사인판이 있습니다. 그거 읽어보면은 재밌는 내용들이 있는데 읽어보신 분들 아마 계시겠습니다만은 거기에 있는 그 부두가에 있는 물개들은 다 암컷입니까? 수컷입니까? 전부 다 수컷들이에요. 암컷들은 주로 어디 있죠? 거기 보니까 캘리포니아에 있대요. 주로 북가주 쪽에. 여기 뭐 샌프란시스코나 그쪽에 있답니다. 그 이제 수컷들만 모여서 막 엉엉대고 있다가 얘네들이 이제 그 짝짓기 하러 가는 때가 봄에 이제 떠납니다. 그 먼 길을 헤엄쳐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들이나 사람이나 남자들이 참 힘듭니다. 그죠? 짝짓기 하려고 그 먼 길을 헤엄쳐가가지고 짝짓거는 또 올라오고 막 이러는 거죠. 그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양 떼들이 분만하는 시기, 그러니까 소위 레밍 시즌이라고 하는데 그때가 언제냐 하면은 주로 3월, 4월이라고 합니다. 한 2월 말부터 시작되지만 본격적으로 이제 하는 것은 3월, 4월 이때쯤 됩니다. 이때가 히브리 달력으로 치면은 니산 월이라고 하는 달이 여기에 해당되는 달입니다. 특별히 이 베들레헴 지역에 있는 목자들은요,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왜 그런지 기억나십니까?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가까운 거리일 뿐 아니라 주로 성전에서 쓰이는 희생제물, 그 양떼들을 주로 준비하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 태어나는 양들은 제사에 쓰일 양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흠도 없어야 되고요. 다치면 안 되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밤에 목자들이 양들과 함께 있으면서 지키기도 하고 또 분만하게 되면 또 그걸 얼른 강보에 싸가지고 품에 안고 또 그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베들레헴 지역의 목자들은 훨씬 더 이제 많은 주의를 기울이게 되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 재밌는 표현들이 있는데요. 출애굽기 12장 3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있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달, 무슨 달인지 모르겠는데 그 달 10일째 되는 날 가족마다 양을 취하라는 겁니다. 사실 이게 이제 출애굽기 12장 이게 유월절에 대한 본문이거든요. 유월절 양을 취하라는 거죠. 가족대로 한 마리씩 집으로 데려가라는 겁니다. 언제요? 그달 10일째. 5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양이 어떤 양이냐? 너희 어린 양은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몇 살짜리 양이나 염소를 취하라고요? 1년 된 거. 한 살 된 양을 취하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그들이 양을, 유월절 양을 취하는 그 비슷한 시기에 태어난 양들이겠죠. 1년 됐으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흠이 없고 상처가 없는 그런 양을 취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 달이 언제냐면 이게 니산 달입니다. 니산 달. 니산 달의 15일이 유대력으로 보면은 유월절이에요. 니산 달의 15일이 유월절이기 때문에 니산 달이 우리 태양력으로 치면 그레고리안 달력으로 치면 한 몇 월쯤 된다고요? 매해 좀 바뀝니다만 보통 3월, 4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하고 고난주간 보내는 게 그때 무렵에 있지 않습니까? 그때 유월절 양을 이제 취하라는 거죠. 1년 된. 그렇기 때문에 1년 된 그 양은 그 전해 니산월에 태어난 양입니다. 아까 제가 레밍 시즌 말씀드렸잖아요. 그때가 양들이 태어나는 시기예요. 유월절 그때가 3, 4월. 그때 태어난 양들 중에서 딱 1년 된 양을 유월절 양으로 취하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유월절 양으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언제 돌아가시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도 유월절 날 돌아가세요. 왜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마치 1년 전 그러니까 같은 유월절 시기에 태어난 유월절 양을 유월절기에 잡는 것처럼 예수님도 아마도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유월절에 태어나지 않았을까라고 일단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여기까지는 괜찮으신가요? 예,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누구에게 제일 먼저 전했죠?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목자들에게 전했습니다. 그죠? 밤에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뭐 왕도 아니고 뭐 아주 귀족도 아니고 목자들에게. 그 당시 목자는 굉장히 좀 하등 계급이었거든요. 그 목자들에게 와서 하나님께서 태어나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보면 굉장히 맞는 그림이죠. 왜?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어린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에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그 소식을 전했다는 것은 많은 것을 우리에게 시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절기들 이렇게 보면요. 아, 그거는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나라의 절기지 우리랑은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절기들은 이스라엘의 절기가 아니라 누구의 절기입니까? 하나님의 절기입니다. 레위기 23장 4절 말씀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이건 하나님이 제정하셨고 하나님의 절기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절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절기에 맞게 일하시더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때가 언제죠? 유월절이에요. 그 1년 중에 많은 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필이면은 유월절 날 돌아가시게 했습니다. 왜? 유월절 어린 양이시니까. 성령님께서 임하신 때는 언제입니까? 언제 성령님이 임하셨죠? 오순절 날. 그죠? 펜타코스트. 유월절로부터 50일 되는 그런 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이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도 아무 때나 보내주실 수 있는데 하필이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 절기에 맞춰서 보내주시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도 하나님의 절기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고 추측하는 것은 무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절기 중에서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이 있는 절기가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퀴즈입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주된 절기 중에는 아마 해당되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유대력으로 봤을 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첫 번째 달, 첫 번째 날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달이 언제인지 아시나요? 유대력으로 봤을 때 첫 번째 달이 언제냐면 그게 니산월입니다. 혹은 아빕월이라고도 하는 니산월이에요. 출애굽기 12장 2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지금 계속 같은 유월절 그 본문이거든요. 니산월에 대한 겁니다. 이 니산월이 첫 번째 달, 너희의 해의 1년의 첫 번째 달이 되게 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게 니산월입니다. 유대력으로 새해를 로시 하샤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가을이요. 9월쯤 됩니다. 그게 유대인들이 이제 셀러브레이트하는 새해예요. 근데 이 말씀에 의하면은 사실은 새해가 언제입니까? 3월 아니면 4월이에요. 니산월이에요. 우리에게는 새해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이게 이제 새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니산월 1일을 뭐라고 하냐면은 로시 호데시 니산 이렇게 합니다. 로시 호데시 하면은 매달 첫 번째 날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니산 로시 호데시 니산 그러면은 첫해 첫날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해죠.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이유는요, 그냥 재미 삼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정하신 모든 절기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과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제도도 마찬가지고요. 성막도 마찬가지고 다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들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지키라고 주신 그 첫 번째 절기가 뭔지 아시나요? 첫 번째 절기. 지금 이 출애굽기 1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입니다. 출애굽하고 나서 나중에 시내산에 가서 거기서 이제 율법을 받잖아요. 근데 그건 그거보다 그 전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주신 명령들이에요. 계명들입니다. 근데 이때 절기를 하나 주시죠. 바로 유월절기입니다. 근데 유월절기보다 조금 앞서는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달 10일째 무엇하라? 유월절 어린 양을 각 가정마다 취해가지고 집으로 데리고 와라. 이게 The Lamb Day라고 부르는 The Day of the Lamb이라고 부르는 양의 날. 이게 니산월 10일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념하여 지키라라고 말씀하신 첫 번째 날이에요. 유월절보다 한 4일, 5일 앞서는 날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로 치면은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이게 바로 종료주일입니다. 팜선데이예요. 그렇잖아요. 유월절이 예수님 당시에 금요일이었잖아요. 금요일, 토요일이었잖아요. 그때로부터 금요일부터 4일 전에 땡기면은 그때가 언제냐? 주일날입니다. 주일날 예수님께서 어디로 들어오셨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으로 지금 인도하여 드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림이 다 있는 거예요. 10일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처음으로 지키라고 했던 The Day of the Lamb, 양을 각 가정마다 취하는 그날 하나님은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으로 하나님의 집이 있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이끌어 들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절기에는 다 그림이 있어요.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 그리고 6절 말씀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래서 양을 취한 다음에 4일은 반드시 데리고 있어야 됩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아무 양이 아니라 내가 이제 감정적으로 교감이 된 나의 양이 될 수 있는 감정적인 교류가 생길 수 있는 기간을 4일로 본 겁니다. 4일 동안 데리고 있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팜선데이, 종료주일이 바로 이 The Day of Lamb, 양의 날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지침 혹은 첫 번째 명령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모든 것들 가운데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 주신 명령이 뭐라고요? 양을 취하라는 겁니다. 취하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영어로 보면요, take the lamb, 혹은 receive the lamb, 혹은 accept the lamb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모셔드리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예수님을 내가 인정하고 나의 유월절 양으로 모셔드리는 것, take 하는 것, accept 하는 것. receive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계명이더라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유대인의 달력이 시작이 됩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예수님은 초실절에 부활하십니다. 유월절 3일 뒤 나흘째 되는 날이 초실절입니다. 그건 뭐냐면 처음 익은 열매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날이에요. 하필이면 하나님은 그 초실절날 예수님이 부활하시겠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을 또 상징해 보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장막절에 태어나셨을 것이다 추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게 한 가을에 9월 정도 됩니다. 근데 유대력을 보면요, 크게는 유월절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장막절로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막절은 오히려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과 좀 더 관계가 있는 그런 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탄생은 어떨까? 예수님이 태어난 때를 추정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근거들이 있는데요. 한 가지는 누가복음 1장 5절에 있는 것처럼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아버지 어머니 사가랴 엘리사벳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사가랴가 제사장인데 누구의 반열이라고요? 아비야 반열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제 제사장마다 반열과 반차가 다 있어가지고 그 순서대로 성전에서 섬겼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1장 8절에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무를 행할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반야로 그 반차로 섬길 때가 된 거죠. 그래서 그 반차 중에서 누가 가서 섬길 것인지 제비 뽑아가지고 사가랴가 됐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섬깁니다. 역대상 24장에 보면요, 그 반차가 쭉 나옵니다. 근데 아비야의 반차는 여덟 번째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누가 어떤 반차가 섬겼는지를 알면은 계산이 가능합니다. 날짜가 계산이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 요 순서대로 매주 한 주마다 이렇게 섬겨 나가는데 그 로테이션 되는데 언제가 언제인지 기준점만 우리가 알 수 있으면은 계산이 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이 순서는 바뀜이 없이 계속 반복되지만 언제가 언제였는지를 알아야지만이 정확한 날짜가 우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사본에 보면요, 1947년도 이때 발견되었던 사회사본에 보면 가장 오래된 성경을 담고 있던 그 항아리가 발견됐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 순서의 시기를 알 수 있는 단서가 나옵니다. 거기 기록된 내용들, 탈무드 내용에 보면은 예루살렘이 성전이 파괴되던 때가 AD 70년인데 그건 이제 우리가 기록에 있습니다. AD 70년인데 그 파괴되던 날이 우리로 치면 일요일이었다라고 나와 있고 그때 섬기던 제사장이 어떤 반열의 제사장이었다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반열로부터 계속 거슬러서 가면은 대충 예수님이 태어난 때를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사본에 나와 있는 이 달력에 대한 그 단서와 탈무드에 기록되어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훼파될 때에 나와 있는 기록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보면요 대충 기록 날짜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날짜를 계산한 날짜가 언제냐면은 BC 6년경 우리로 치면은 양력 3월 20일경입니다. BC 6년 3월 20일경이에요. 이거를 유대력으로 환산하면은 그 BC 6년 3월 20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이때가 니산월 1일이에요. 첫 번째 되는 날입니다. 학자들도 예수님이 태어나신 때가 BC 한 10년에서 AD 3년경으로 넉넉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 범위 안에도 들어맞는 거죠. 그래서 이런저런 자료들을 취합해서 계산해 보면은 대략적으로 예수님이 태어난 때가 BC 6년경 3월 20일. 또 그 당시에 유대력으로 치면은 니산월 1일이 되는 겁니다. 야, 목사님, 이런 게 왜 중요합니까? 정확한 날짜를 꼭 알아야 됩니까? 그럼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지 말자는 그런 말입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걸 뭐 날짜를 꼭 알아야 된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믿는 하나님은 그 지혜와 뜻과 생각이 정말 한이 없으시고 너무 크시고 아름다우시고 놀랍고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하나까지도 빈틈없이 다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며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요, 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가 더 깨달아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의미도 그 오신 때에 아마 녹여져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알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죠. 이런 사실들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생각과 뜻, 계획과 섭리는 항상 정확하다는 거예요. 정확합니다. 이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기 위해서는 변수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크신 생각과 지혜와 능력 가운데 섭리하셔가지고 이 모든 것 하나 딱딱 맞아떨어지게 일하시고 인도하시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좀 다릅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것은 누구의 족보입니까? 요셉의 족보고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것은 어머니 마리아의 족보입니다. 근데 같이 올라가다 보면은 누구한테서 만납니까? 둘 다 다윗의 족보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요셉도 다윗의 후손이고 마리아도 다윗의 후손입니다. 왜? 메시아가 어디서 나올 거라 했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 했기 때문에 그 약속과 예언을 지키기 위해서 둘 다 다윗의 후손이에요. 근데 두 가지 족보가 좀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다윗의 아들 중에서도 솔로몬의 계보를 잇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족보는 다윗의 아들 중에서 나단이라고 하는 아들의 이름 그 족보를 잇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족보가 더 왕위의 어떤 족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쭉 내려가다가 마지막에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유다의 왕이 나옵니다. 여호야긴을 다른 말로 고니아라고 하기도 하고 또 여고나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고니아라고 표현된 말은 예레미야 22장에 나오고 또 여고나라고 표현된 말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의 여고나라고 나옵니다. 둘 다 다른 말이지만 같은 사람이에요. 그게 누구냐면 여호야긴 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예레미야 22장 3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여호야긴 왕의 왕위에 이제 그 후손 가운데 왕위에 앉는 사람은 이제 없을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후손으로 내려온 사람이 누구죠? 그게 요셉이에요. 그래서 요셉의 족속 후손에서는 왕위에 오를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후손들 중에 보면은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좀 익숙한 이름이죠. 스룹바벨 때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스룹바벨 성전을 짓습니다. 근데 스룹바벨도 왕은 될 수 없었어요. 총독에만 올랐을 뿐입니다. 왜? 이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왕위에 오를 수는 없어요. 근데 반면에 마리아는 다른 족보입니다. 다윗의 후손이지만 다른 족보예요. 그 마리아에게 성령님께서 감동하시고 일하셔서 잉태되셔서 태어나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보더라도 요셉도 마리아도 약속하신 다윗의 후손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그 여호야긴의 후손 가운데서 왕이 오를 자가 없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을 통해서는 메시아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왕이 메시아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와 관계없는 이 저주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과 상관없는 하지만 다윗의 후손을 따르는 마리아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신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생각나는 이야기가 없습니까? 구약에 보면은 룻이라고 하는 여성이 나옵니다. 그죠?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엘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있는데요. 상속자, redeemer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업을 무르는 자. 를 고엘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룻기에 보면은 나오미가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 다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오미가 상심해가지고 더 이상 그 가문을 이을 후계자가 없기 때문에 자녀가 없이 다 죽었기 때문에 다 며느리 보고 이제 떠나가라. 너희는 너희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한 며느리만이 누굽니까? 룻만이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하고는 그 나오미를 쫓습니다. 따라갑니다. 그래가지고 그 나오미와 룻이 온 곳이 어딥니까? 룻기에 보면은 도착한 곳이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에 도착합니다. 그리고는 룻이 자기가 이제 뭐 자기도 외로우니까 재혼해가지고 좀 이렇게 사랑받으면 살아야겠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 가문의 상속을 잇기 위해 가지고 보아스에게 접근을 합니다. 왜? 보아스야말로 그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친족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긴 이야기지만 다 아들 아시는 이야기니까 결국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게 되어가지고 그 기업을 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리디머, 상속자죠. 예수님의 한 모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면요, 그 마리아의 누가복음에 있는 족보를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은 보아스가 등장합니다. 근데 보아스하고 이 룻이 만났던 데가 룻기에 보면은 베들레헴에서 밀을 추수하던 때거든요. 밀을 추수하던 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오순절 무렵이에요. 첫 열매를 올려드리는 그 때거든요. 그때부터 그때 이제 만나가지고 같이 결혼하게 됐으니까 그 무렵부터 대충 9개월을 합치면은 그게 몇 월이 되는지 아십니까? 그게 또 니산월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림들이 많이 있어요. 하필이면 베들레헴에서 기업을 무르는 예수님의 그 모형인 보아스를 통해가지고 이방여인 룻, 거기에 룻의 보아스가 들어오면서 그 기업을 무르게 되었거든요. 마치 마리아에게 성령께서 잉태하셔가지고 예수님이 태어난 것 같은 베들레헴에서 시기도 맞아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놓고 보자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아버지 어머니 또 마리아의 아버지 어머니 서로 또 결혼해서 사랑해서 결혼하고 사랑해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쭉 내려와가지고 요셉과 마리아 같은 다윗의 후손인 요셉과 마리아가 만나가지고 딱 그때에 베들레헴에게 오게 되는 이 확률은요 이건 뭐 따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수많은 변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반드시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좀 보자는 거죠. 두 번째는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죽는 것이 주된 목적이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대부분은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열매가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살펴본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세 번째 사실은 아무도 보지 않고 알아주지 않지만 맡기신 양떼를 돌보던 자들에게 자들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더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목자들은요 그 당시에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계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번제에 쓰일 제사에 쓰일 그 양떼들을 돌보고 또 그들을 친다라고 하는 그 자부심이 있었죠. 그래서 그 레밍 시즌에 바깥에 밤에 어두운데 거기서도 주어진 이의 책임을 최선을 다하면서 그 양떼들을 돌보고 양떼들이 흠이 없고 상처가 나지 않도록 돌보고 있던 그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그 소식을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그게 참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됩니다.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고 알아봐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 베들레헴 시골에서 누구나 알아봐 주지 않게 양떼 치고 있는 그 목자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가장 먼저 예수님 나신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은 세 번째 양초가 타고 있죠. 색깔이 뭡니까? 핑크색이요. 세 번째 촛불만 핑크색입니다. 이 초의 이름은 뭐냐면은 목자의 초입니다. 혹은 기쁨의 초예요. 목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한 것을 기념하는 초가 이 세 번째 핑크색 초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하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사람들이 높게 평가하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세상의 중심 부위든 변들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내가 신실하게 하나님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장 먼저 기쁨의 첫 소식을 전해주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늘 하나님 앞에 서있다라고 하는 꼬람대오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지. 다른 사람은 보고 있지 않고, 다른 사람은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평가가 없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있지. 그 마음으로 겸비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acknowledge, 인정해 주시고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시작과 새로운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준으로 BC, AD를 나누지 않습니까? Before Christ, Anno Domini 해가지고 예수님이 탄생을 중심으로 BC와 AD가 나뉘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한 것처럼 굳이 여러 가지 자료로 따져보자면 아마 BC 6년경이 예수님께서 정말 태어나신 해가 아닐까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달력을 바꾸자거나 아니면 계산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꼼꼼하게 따져봐야 된다거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뭐가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게 되는 기준점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혹 니산월 첫날, 매해 첫 번째 달에 첫날에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시면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리셋이 되는 겁니다.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바뀌어서 새롭게 되어집니다. 그 순간 새로운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천사들이 전한 어떤 소식이 된다고요? 기쁜 소식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은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모든 것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성탄을 앞두고 있는 오늘 우리가 주님이 오신 날, 특별히 좀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자료들을 근거해 가지고 따져봤을 때 뭐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충분히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나 또 절기들이나 여러 가지 자료들을 근거해서 볼 때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 니산월 1일이 아닐까라고 우리가 충분히 추정해 볼 수 있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왜 중요하다고요? 그 날짜를 알아야지 주님 오신 날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니요, 그런 것이 아니라 결국 예수님이 오신 날에도 의미가 담겨져 있더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요?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모든 것을 시작하게 하시고 모든 것에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담겨져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 소식을 제일 먼저 목자에게 전했습니다. 어두운 밤 빈들에서 양떼를 치고 있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와서 그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전했어요. 저는 이런 사실들 하나하나만 놓고 봐도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더 깊이 와닿고요. 그치? 하나님 이런 분이셔. 하나님은 이 정도 하실 수 있는 분이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는 다 이유가 있어. 다 의미가 있어. 다 목적이 있어. 근데 그 이유와 목적과 배경이 다 너무 아름다워. 너무 놀라워. 너무 심오해. 너무 깊이가 있어. 그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 뭐라고요? 여러분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도 다 이유가 있고 다 목적이 있고 다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면 모든 것이 다 새로워져요. 예수님을 모신 그 사람, 그 순간 매일매일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소망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어디에 있고 중요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뜻 한가운데 있으면서 내가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이 오신 그 뜻이 무엇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늘 되새기며 매일매일이 크리스마스가 된다면 우리의 삶은요 큰 기쁨으로 큰 소망으로 항상 넘쳐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 사실을 바라보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찬양은 시작됐네입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으로 인해 시작된 놀라운 일들과 실제를 함께 고백하고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막을